참 좋으신 하나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있는 삶이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죽음의 명제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면 우리의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신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역시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생기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환난에 대한 경고이며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교훈하며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고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라고 믿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길 원하실 거라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우리에게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제 안드레의 질문과 같이 주님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요?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도대체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말의 그 구체적인 시간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간만을 알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 어떻게 주님 더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알아서 그 환난과 그것을 피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 이 일자를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단이거나 사기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헛소문들이 있고 또 요새는 영상시대이다 보니까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돌로 된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영광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찾아올 힘든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쟁이란 이유로 끌려가 고난당할 것이나 당황하지 말아라.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인내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원하는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도망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선 13절까지의 말씀과는 흐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거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해야 되는지 언제 도망해야 되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는 것, 화려한 도시가 사막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온 예언을 다시 풀어주신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다니엘 9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들은 모두 예배하는 장소를 더럽히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멸망받을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없애고 그곳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신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우상 신당이 들어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인간이 가로챌 때, 인간의 그 높아진 마음과 교만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리하여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념이 우상이 되고 전통과 관습이 우상이 되고 또 때로는 숭고해보는 사람의 인격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다라고 본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증한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 외적인 거센 핍박과 함께 내적으로는 이런 치명적인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그 시기를 알고자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하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행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겸손하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보았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역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위험에 처하면 성전에 숨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전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위기 시에 가장 좋은 피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공격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그때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 지방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도망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피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실제적인 지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한다면 아마 빨리 집에 가서 산에 갈 준비해야지, 캠핑 갈 준비해야지, 여행 갈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니까 아마 집에 들어가서 산에 오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도망칠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먼저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심지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도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가서 지갑도 챙기고 뭐 물통도 챙기고 뭐 이렇게 챙길 거 챙겨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이켜 겉옷을 집을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야! 이 외침을 듣는 순간에 그냥 즉시로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도망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히 도망가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나 배 밖에 있는 아이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내리죠.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다가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비가 내리다 보니 홍수가 납니다. 다른 계절에는 우은푹 패어있는 이 모래지형인 와디 지역이 비가 내리고 나면 물이 흐르고 큰 강이 됩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이전에 없던 큰 강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형적인 장애물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갈 수 없는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급히 도망가야 한다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신없이 도망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이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는 바로 환난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난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그 환난을 막을 길도 없는 환난입니다. 19절에 보면 창조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대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요. 심판과 함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의 보호막으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공포의 말씀이 아니고 협박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사인을 깨닫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위기와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고 또한 이런 종말이 가까울 때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성령의 전이 파괴되고 황폐한 사막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하게 될 때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문안받고 인사받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역사가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결국엔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파괴되고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이러한 가증한 것이 바로 내가 되지 않도록 바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산불이나 들불처럼 거세게 몰아쳐올 때 먼저 깨달은 영적인 리더들은 이 사실을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고 더욱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환난의 때에 미혹하는 세력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 정신없이 도망쳐야 되는 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 가운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잘 속지 않을 텐데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런 거짓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너무나도 정신없는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이 거짓 이단들은 거짓 이적과 기사들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행하신 그 기적처럼 이 가짜들도 거짓 기적과 이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미혹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에는 능력이 있는데 악한 영에도 능력이 있어 때로는 우리 이렇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이 위장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거짓 이단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원했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짓 이단들이 판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오시지 않고 온 듯 안 온 듯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두가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 타고 그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오늘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즐거이 노래 부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짓된 사상과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